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렛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의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다같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과부의 두 렛돈 드린 것이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그것이 아주 하찮은 두 렛돈에 불과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이 드린 것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가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지만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일이 정말로 나에게 벅차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을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 갔다 왔으니까 컴퓨터 게임 할래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학교 갔다가 온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칭찬의 대가로 자기가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학생이면 당연히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행하고 나서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정한조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는 신앙의 경술국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할 때 신사참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알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오늘날 칭찬받는 것입니다. 구두 닦기가 어떤 사람의 구두를 닦아주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누군가의 구두를 닦아주었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지위 그리고 권리를 포기할 때만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구두를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쉬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에 벅찬 일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로 인해서 온 국민의 관심이 그곳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이저리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포스트 시즌에 나간 팀 중에 LA 다저스가 있는데 그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가 선발 투수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현진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LA 다저스의 제1선발이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현재 현역으로 뛰고 있는 메이저리그 그 야구에서 가장 위력적인 투구를 펼치고 있는 그런 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2008년도에 약관 20살의 나이에 메이저리그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그리고 2012년, 그리고 올해 2013년까지 3년 연속 방어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매우 뛰어난 투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커쇼라고 하는 이 선수가 신앙적으로도 아주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엘렌이라고 하는 아내와 5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한 다음에 신혼여행지로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곳을 간 이유가 결혼하기 전부터 고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커쇼의 부인 앨런이 자신이 얼라이즈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에이즈 고아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그 신혼여행 때 자기 남편과 함께 그곳을 방문해서 자신이 돕고 있는 아이들을 함께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커쇼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그동안 TV를 통해서 아프리카 난민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보다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지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에이즈로 죽은 그 부모의 고아 가운데 부모가 에이즈였기 때문에 자신도 에이즈에 걸린 11살배기 호프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를 돕기로 결심하고 호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고아원을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기에서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 할 때마다 500불씩 후원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셔의 스폰서도 커셔가 500불 할 때마다 자신은 100불씩 하겠노라고 그래서 600불을 스트라이크 아웃 하나 잡을 때마다 600불씩 아프리카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248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229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고 올해는 230개 이상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아서 매년 1억 이상의 후원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셔는 매년 한 달씩 겨울이 되면은 경기가 없을 때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TV 프로그램 가운데 I am Second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커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신앙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커쇼의 선행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할 수 없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린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일간지를 보다가 거기에 결혼 9년을 기념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션과 정혜영 부부가 9년 동안 매년 그 결혼 기념일마다 선행을 베풀고 있는데 그들은 매일 만 원씩 저금을 해서 1년이면 모아지는 365만 원을 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먼저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의 그 선한 행동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돈이 많은 사람은 매일 만 원씩 저금할 수 있지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매일 천 원씩 저금할 수도 있고 100원씩 저금할 수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꾸준히 저축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선행의 방법 그리고 그 희망을 통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가 감당하기에 벅차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함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과 헌금에 쓰이는 이 돈들이 쇠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쇠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쇠로 만들어야 이것이 오랫도록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헌금함이 쇠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헌금함이 쇠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헌금함 속에 헌금을 드릴 때 나는 소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능하면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함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소리가 날 수 있는 큰 동전, 그리고 무거운 동전을 이 동전 뭉탱이를 헌금함에 던지면서 이 헌금이 그 헌금함의 위에서부터 밑둥까지 내려가면서 울려 퍼지는, 그래서 성전 가득히 자기가 드린 이 헌금이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쇠로 만들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 어떤 교회는 이 헌금 봉투에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헌금 봉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헌금 개수할 때 헌금 봉투에 혹시라도 헌금이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헌금 봉투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 그 안에 아직도 지폐가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편리함을 위해서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 그 구멍을 뚫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래 뜻과는 다르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으면서 그 뚫어져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이 지폐의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으면서 그 구멍으로 사람들이 내가 어떤 헌금을 드리는가를 의식하면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헌금 봉투에 구멍을 뚫을 때와 구멍을 뚫지 않을 때 드려지는 헌금의 액수가 실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개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헌금 봉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입구에 헌금 봉투를 이렇게 진열을 해놓습니다. 1년 52주가 기록되어 있는 칸들을 만들어 놓고 헌금을 하면 거기에 얼마 헌금했는지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서 비치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아, 저 사람이 얼마의 헌금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 봉투를 꺼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보에 11조 드린 사람, 감사헌금 드린 사람, 건축헌금 드린 사람 이런 사람의 이름이 주보 한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누가 헌금을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 부흥 집회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특별 헌금을 드리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강사가 이 헌금 봉투에 있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이 헌금함을 새로 만들었던 예수님 시대의 그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제가 이런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 교회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시여 저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하나님이시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와 같은 헌금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보에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 교회가 의로운 행위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은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에 드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면 그 모든 공간이 동일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어났던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판매하는 좌대를 엎고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은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여인의 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 바깥쪽에 있으면 바깥뜰이라고 하고 성소 안쪽에 있으면 안뜰이라고 합니다. 바깥뜰에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안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의 뜰에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사건을 주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뜰을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인의 뜰이 나오게 되는데 그 여인의 뜰부터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약 3규빗 정도 되는 담이 있습니다. 3규빗이면 1.3m 정도 되는 담입니다. 이 담에 사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거기에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 신성한 지역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만일 들어왔다가 걸리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장에 써 있습니다.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폭행을 당한 이유가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유대인들이 소문을 퍼뜨려서 사도 바울이 폭행을 당한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곳이 바로 여기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 중간이 되는 그 지점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막은 그 담을 허무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중간에 막힌담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경계를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태인과 이방인을 경계 삼아서 도저히 이방인은 유태인 지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방인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신분이 높은 자, 신분이 낮은 자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물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신분과 그 차이에 의해서 사람들을 구분해 놓는 대표적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허신 그 경계를 다시 세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 편, 네 편으로 나눕니다. 절친과 비절친을 나눕니다. 학연과 지연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경계짓고 구분지어서 나에게 편안한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정신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에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드린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두 랩돈은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의리의리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아주 초라한 두 랩돈을 드린 그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칭찬하신 주님께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어서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처음에 3000년 전에 BC 953년에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짓고 나서 366년이 지난 587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그처럼 화려하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이 4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2년이 지난 516년에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보는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봤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룹바벨 성전을 바라보면서 통곡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초라했던 그 수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리노베이션한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BC 18년부터 46년에 걸쳐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로마에서 파견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성벽 가운데 서쪽 외벽 하나만큼은 파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서쪽 외벽 그 벽이 지금도 예수님 시대의 그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이처럼 완전하게 파괴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이르러서야 1년에 한 차례만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무너진 성벽 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허락된 그날 유대인들은 그 성벽 앞에 가서 망국의 비애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가리켜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 통곡의 벽 위쪽에 이슬람의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알려진 그 돌 위에 황금돔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이슬람 교인들에게는 메카 다음으로 유명한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건축물치고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건축한 건축물만큼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화려하게, 최대한 멋있게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축한 그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화려한 그 건물 이면에 그 건물이 철저하게 무너질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자그마치 46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공을 들여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의리의리하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아름다운 성전에 매료되어서 그 아름다움의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의리의리하고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을 주목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대한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헤롯 성전은 잠시 잠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 속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것, 남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들은 사람들의 궁금증은 오늘 우리들의 호기심이고 우리들의 궁금증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처럼 화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야 할 텐데 사람들은 언제 무너집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부분에 마음을 더 두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님,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니들이 알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때는 우리 인간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날, 그때를 알아야 했다면 왜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때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인간들은 회개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판치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그때를 이야기해 줍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장림 씨가 휴거설을 이야기했습니다. 1995년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살인 독가스를 살포했던 오음 진리교. 1999년에는 1년만 지나면 2000년이 돌아오기 때문에 대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Y2K 대재앙설이라든지 핵무기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든지 금융권이 마비가 된다는 등 그러면서 종말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종교인들의 입에서 나오기보다는 요즘에는 언론이나 과학자들의 입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태양과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이 일렬로 배열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랜드 크로스설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가 모든 행성들이 일렬로 서게 되었을 때 지구는 그 중간에 있으면서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 우주 안에는 수많은 작은 행성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소행성 중에 하나가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종말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량난으로 인해서 종말이 찾아올 것이다. 인구가 폭발해서 종말이 찾아올 것이다. 생태계 또는 환경 등 이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인간에게 종말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이 21세기에 가장 성행하고 있는 것이 점집입니다. 홍대 앞에 가보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번쩍거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점집입니다. 사주, 운명, 팔자. 왜 그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그때에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선한 것을 심으면 그때 선한 것을 거두고 지금 내가 악한 것을 심으면 그때 악한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때 무엇을 거둘까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관심 갖지 않고 그때만 관심을 갖는 자를 가리켜서 자신을 속이는 자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콧방귀를 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콧방귀를 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에 연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때에 관심을 갖고 그때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징조를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어떤 미혹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강조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있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멋지고 더 좋은, 더 화려한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자리로 가고 싶어 해요. 그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싫어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의 내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탈피하고 싶습니다.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11개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꿈꾼 그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늘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하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 그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때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시며 우리 모두를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자에게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이하에는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징조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10절부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일어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어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도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환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환난의 징조가 나타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보호할 테니까 이와 같은 환난의 징조가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함이신 거예요. 14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내적인 능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박해를 당할 때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들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들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겠다.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그 때에 염려하지 마라. 그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너희의 그 인내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에 가로 이가 있죠. 아래를 보면 또는 목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겠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목숨을, 영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힘든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토록 화려하고 웅장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 그 어떤 이 세상의 건물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은 주목하신다. 셋째는 언젠가 우리에게 종말이 찾아오겠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환경과 상황을 지금 내 현실 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남들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그런 편한 길인지, 아니면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는 어려운 길인지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보다는 그때에 더 관심이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때보다 지금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주목해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올려놓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